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의 용도 지침을 변경했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는 즉각적 필요가 있을 경우 에이테큼스를 사용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러시아 쿠르스크 일대에서 에이테큼스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명백히 관련 지침을 변경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표적화 절차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에이테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테큼스를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최근 보도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9일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큼스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일부를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르키우 내 코판키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르키우는 북쪽으로 쿠르스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발표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이 총 188개의 드론을 동원해 공습을 가했으며 이 중 76기가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96기의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으로 무력화했으며 5기는 벨라루스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협상 타결이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오늘 전시내각에서 관련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안은 이스라엘군이 60일 안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지역에 레바논 정규군이 배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서 미국의 범죄와 마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권 첫날인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범죄와 마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두 나라의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높은 관세율은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합성 마약 펜타닐의 주 원료 공급국으로 지목되어온 중국에 대해선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산 제품들의 10%의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 공해상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4년 11월 26일 현지 시각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한 대가 국제공역 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 내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전구는 성명에서 미 해군의 이번 비행을 공개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포세이돈을 감시하는 한편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군 측이 군정과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반군 연합의 일원인 타악민족해방군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얀마 북부 샨주에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해온 공습을 멈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정과 반군 연합 측은 지난 1월 중국의 중재로 휴전에 도달했지만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투가 재개됐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중국의 올바른 역할을 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이중 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러 군사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투작전에서 북한군을 봤다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troops in our combat operations with respect to any kind of damage assessment. I would refer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밀러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 외무차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투에 북한군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It is Russia and Russia al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ny number of other countries.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이중 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잇단 분석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영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보조금이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제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같은 파트너십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가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함의가 있다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watch and see what will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military.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 SBS 방송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실패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해왔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당사국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국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국제 상품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북러 밀착 관계가 부각된 반면 북중 간 소원한 관계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제16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가 개막됐다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 개 기업체와 회사들이 생산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출품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기업 제품이 출품됐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신문에 실은 한 장의 사진에도 러시아 제품이 출품된 부스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이 행사에 참석한 왕야준 평양 주재 중국 대사와 중국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해선 참석 사실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양국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러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정황들은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쟁 확산을 막고 불에 기름을 끼얹어 적대감을 키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태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나온 것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시진핑의 지도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러 밀착, 그 다음에 유럽의 안 보이기, 한반도 안 보이기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중국의 국익과도 이 러우전쟁 확전, 인민군 참전을 포함해서 이건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린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발언한 이튿날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은규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선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중국에 한층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그런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사치품 금수, 북한의 IT 인력 중국 내 활동 차단 등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노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 경쟁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국으로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관광과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한중관계 개선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시 주석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방중과 방안을 각각 제안했고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홍규 소장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과 전략 등이 모두 다르고 이 때문에 핵심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신댕령 구도 또는 친미대 반미의 진영 구도로 국제 정세를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비록 지금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이지만 신냉정 구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한반도 등 지역에서의 단기적 불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이념 노선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제 계급 투쟁으로 보고 있고 사회주의에 기반한 수령체제 수호에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고립해서 자력갱생하겠다는 북한하고 자본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하고 그 분업구조에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자칫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릴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적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요?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들이 있고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이 북러와 삼국 소다자 연합 방식으로 미한일에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반미 연대감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수단은 갖고 있지만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사용하는 순간 중러 관계가 악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나도 러시아는 군수기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후 복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 또한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처럼 한반도 위기 수위를 크게 끌어올릴 대형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팀은 수십 년간 대북 협상 경험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당시 북한의 행태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도 등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강력한 미한 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 석좌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병대와 공수여단에 배치가 됐고 일부는 이미 최전선에서 참전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이 러시아 전쟁 수행력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Well, you're certainly right. They've gone from providing munitions to providing artillery and rockets to providing troops. And some of those troops are now dead and some are injured, including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에서부터 포탄과 로켓, 병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미 사상자가 나왔죠. 북한군은 러시아가 쿠르크스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저 자국 영토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를 원하니까요. 휴전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궁금한 건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협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북한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전술에 익숙해지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of course, there is ambiguity in terms of what exact qualifications.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그곳에 파병된 북한군의 정확한 자질과 역량, 임무,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작전 규모 등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전 효과가 클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김정은은 최근 군부와 군수산업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이제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이 전사한이 있더라도 싸우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가 한국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그의 계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 명의 전장 경험이 160만 인민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어렵죠. 그럼에도 병사들이 전장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데에는 덜 가시적인 다른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한국 일각에서는 이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거나 핵 추진 잠수함이나 미국 전술에게 한국 재배치 등을 얻는 기회로 말이죠.
I'm glad to hear that thinking is going on because at a certain level Donald Trump is a deal maker. And I think when you deal with somebody like him
그런 사고가 진행 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가죠. 그와 같은 사람과 거래할 때는 그는 창의적 사고자라서 대놓고 말할 겁니다. 그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 상당한 무역 적자를 보는 동맹이라고 봅니다. 국방비 지출이 GDP의 3%라는 마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동맹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물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고려될 겁니다. 한국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준비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인가? 왜 중국 관련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기여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국방비를 더 지출하지 않나? 주한미군에서 한국이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이 심지어 잠재적 핵 역량까지 갖춘다면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까? 지금은 고전적 동맹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간과해온 이 모든 질문들이 논의돼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질문하고 있죠. 적어도 안보 관련 엘리트의 대다수는 핵무장의 길로 가는데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요소 때문입니다. 아마 크로닌 석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건 핵무기 확산에 관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꼭 지금 핵 보유국은 9개 국가가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왜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이게 이치에 맞나? 라고 생각할까요?
U.S. post-World War II policy has been enshrined in the creation of this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t privileged the permanent five nuclear powers.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책은 핵 비확산 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5개 공식 핵 보유국에만 특권을 부여했지만 지금까지 최대 9개 나라까지 허용하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제 이란이 10번째 핵 보유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에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 벌어졌던 일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미국의 최선의 이익은 무엇인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중국이 유일하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같은 동맹과 어떻게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사일러 전 분석관이 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암시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최소한 선택지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확장 억제와 억제력, 동맹 신뢰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은 아시아 중추국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히 기술, 조선, 반도체, 경제, 무역과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 문제를 다루면서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산당 주도로 지역과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중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중상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크로닌석 작가님,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과 정비 분야에서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역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e recent purchase of the Philadelphia port by Hanwha was not lost on President Trump when Philadelphia was part of the Pennsylvania fight.
최근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주 선거에서 중요한 격전지였죠.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해군과 전진 배치 함정 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보유한 유지와 수리, 정비 역량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리핀 수빙만과 같은 지역에서 상업적 정비와 조선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한국이 LNG 운반선을 건조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지렛대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에너지와 동맹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런 사고는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어.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합의해서 이런 생각보다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건설적인 시작입니다. 한국은 실제 경쟁에서 이웃인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할지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베 총리가 살아있다 해도 당시 했던 일을 오늘날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동맹과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려 하니까요. 이시바 총리는 어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별도로 조기회담을 성사시키려 했죠. 마르라고로 갈 수 있었겠지만 트럼프 인수나 트럼프 캠프나 인수팀에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물리적이고도 눈에 띄는 차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일로 전 분석가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윤 대통령이 그의 외교에서 여러 가지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향후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ctually, South Koreans actively acted as mediator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o it would be kind of wrong.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국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좌우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공정한 평가일 겁니다. 외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한쪽이 파트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죠.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거나 남북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패싱, 통미 복남 컴플렉스인데 극복해야 할 과거가 돼야 합니다.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파트너로 여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우리와 어떤 형태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압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 안보직에 임명한 인사들, 예를 들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2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덜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First of all, they're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decades. Some people like Senator Rubio have been watching this very closely.
우선 그 인물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인사들은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들은 모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나 관계 진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요. 김정은은 이후 트럼프 1기 남은 기간에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경험은 트럼프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들은 수백 번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고 김정은이 미국과의 모든 외교는 다 끝났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평가를 지켜봤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봤다는 지난밤 성명에서조차요. 그들은 김정은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할 의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팀이 강경한 태도로 보이는 이유는 이전에는 더 우호적인 인사들이 있었고 지금은 강경한 팀으로 교체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인 셈이죠.
트럼프 1기 때 최종 결정을 내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한데요. 모든 대통령들이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미한 합동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을까요?
President-elect Trump, as he enters his second term, is going to have to weigh trying to undo things that were done during Biden's watch, like the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안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조치들, 예를 들어 한국이 확장 억제를 위해 요청했던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나 대규모 훈련 확대 등을 되돌리려 하거나 첫 임기 때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던 현실과 다른 우선순위 등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위급 소통인데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이 되겠죠. 만약 두 정상이 소통하고 조선업과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면 한국은 괜찮을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기타 전략자산 문제 등에서 조정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조율 가능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는 건전하고 강력한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솔직히 윤 대통령 이후의 상황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대통령들보다 제약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급 교감이 현재로서는 더 견고한 동맹을 구축하는 데 강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전시하며 무력을 과시한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보실은 이날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각종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무기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제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안보리의 목소리를 되찾고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부는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 대표부의 입장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안보리 내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분열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여러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이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이유는 또한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에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가 개막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전시된 무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전시장에 동원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방사포 등 각종 전략무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 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각종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과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프랑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디알함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들이 벌어지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프랑스 해군 함정이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한 건 2019년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네, 2019년 이후 여섯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 과거 프랑스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앞서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한반도 인근에 자국 해군 F-200 해상 초계기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시 활동을 공중에서 벌였습니다. 프레리함의 활동 기간과 일부 겹치는 시간에 공중에서도 이 관련 감시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는 항공기 파견으로는 2019년 이후 다섯 번째라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프랑스는 지난해 10월과 4월 등에도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동맹국들도 최근 이 같은 감시 활동에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한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이 선박간 환적 등 이 같은 활동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해군의 바덴-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시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 중 올 들어 처음 참여한 국가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 그리고 앞서 5월에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럼프함이 처음으로 이 같은 감시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김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나토 동맹국들의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네,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생산 및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유럽 안보에 이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와 맞물려서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가 유럽 국가들과 나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밖에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진 건 지난 4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죠. 그 이후에 더 철저한 별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이 주요 금지됩니다. 그런 게 주요 내용이죠.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 활동들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감시 활동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고요?
네, 지난달 초에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있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북한은 지난달 6일자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제 네덜란드가 첫 임무에 나섰던 5월이죠. 그때는 또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시현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북한 라진학 석탄 부두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 빠른 속도로 쌓인 석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사라졌는데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23일입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5개의 적재함을 모두 열고 있고 그 안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바로 앞 부두에도 석탄이 쌓여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석탄 선적 혹은 하역을 위해 이 부두에 정박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12일 이 부두에서 190m 길이의 선박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이었는데 이번엔 그 기간이 1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박의 입항이 잦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항구가 분주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통한 석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두는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수출하는 장소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번 대형 선박의 움직임은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까지 선박들이 북한 항구 기항을 꺼리면서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BOA는 올해 중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해외 수출 시도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렌항으로 석탄 총 15,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확보한 것인데 관련 업자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이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후 추가로 공고문을 최소 두 번 더 냈습니다. 특히 공고문에서 해당 운송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습니다.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해외 선박들이 이곳으로의 입항을 꺼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개월에 한 번꼴로 선박이 입항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박이 11일 만에 입항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 야적장에서도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9월 말부터 급속도로 양이 늘었던 석탄이 다시 줄어드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의 안쪽, 즉 북쪽 지대에는 석탄을 쌓아두는 공터가 있는데 23일 이 지대의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석탄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날은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이곳의 석탄이 선박 등에 실려 어디론가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에 대한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뷰에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야당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한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예, 한국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면서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각국 국회의원 및 정부 강요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로 2019년 이후 거의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실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재임 중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공로로 후보로 추천됐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노벨 평화상에 큰 관심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많은 부분에서 노벨 평화상을 탈만하지만 노벨위원회가 매우 불공정하게 시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상자 선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지지하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종전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의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살상무기 등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겠네요.
예, 반대라기보다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군사 지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한국의 야당 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힌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의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선박을 띄워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한강 수상교통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선박 두 척의 진수식이 경상남도 사천에서 열렸는데요. 한강버스로 불리는 이들 선박은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한강에는 관광용 유람선이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한강버스는 이제 유람선과는 다른 건가요?
예, 유람선은 말 그대로 배를 타고 한강 주변을 둘러보는 관광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강버스는 시민들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버스 정류장에 해당하는 선착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선착장은 몇 곳에 있나요?
예,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곳에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요. 평일에는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엔 48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0개의 좌석이 있고요. 좌석마다 닫고 펼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서 운행 중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선박 앞뒤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몸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한 4개의 휠체어석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한강버스는 최대 속도가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37km입니다.
예.
일반 버스나 승용차 등 지상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많이 느린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을 감안하면 54분은 지상 대중교통수단보다 시간이 크게 더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문제는 접근성인데요.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편과 편리한 주차가 과제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속도로 승부하는 대중교통은 아니라면서 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한강버스가 생기면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0도, 안주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0도, 수풍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용연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3도, 사리원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계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립니다. 일부 지역은 비나 눈 오겠습니다. 함흥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5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상 5도, 원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평강 최저 영하 4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비나 눈 오는 지역 있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선봉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삼지연은 최저 영하 18도에서 최고 영하 1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2에서 4m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에 2에서 5.5m, 오후에는 2에서 5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 1.5에서 3.5m, 먼바다는 오전 1.5에서 3.5m, 오후에는 1.5에서 4.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